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사이버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터넷과 사이버 안보 문제는 미한 양국 정상들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이어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을 언급하며 이런 사이버 범죄나 공격에 대해 여러 형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앞서 이날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선 경찰에 군사용 장비들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군사 장비 사용 논란은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가열됐습니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가 더 이상 경찰의 장갑차나 50발 이상의 탄창, 유탄 발사기, 총검, 군복 등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오후 뉴저지주 캠든에 위치한 경찰청 본부를 방문해 군사 장비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는 18일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가 앞서 수니파 무장 반군 ISIL이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선언한 이라크 도시 라마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뒤 이곳의 외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기 동원 부대라는 이름의 해당 민병대는 안바르의 주도인 라마디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보 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민병대는 지난달 정부군과 부족 병력과 힘을 합해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라마디를 떠났던 정부군과 부족 병력은 이날 다시 라마디 외곽에서 집결했고 여러 소식통은 VOA 방송에 이 같은 작전이 ISIL의 수도 바그다드 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을 급습해 기지 10곳을 파괴하고 여러 명의 반군을 사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주말 북동부 삼비사 숲에서 이뤄졌고 보코하람 퇴치 작전의 일환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군 대변인은 VOA에 삼비사 숲에서 가장 큰 보코하람 근거지인 두레기지 또한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정부군 병사 한 명이 지뢰 공격으로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보코하람 측 사망자 수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정부군이 밝혔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이웃 국가인 카메룬과 차드, 니제르 등은 보코하람 반군 소탕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급증했습니다. 국제채권시장에서 18일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이자율은 2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반영돼 2%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유로존 채권단과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할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올여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80억 달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루이즈 데 귄도스 경제장관은 그리스와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난 2008년 2월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 울려 퍼진 아리랑의 선율. 뉴욕 필하모닉 관현악단이 앙코르곡으로 연주했던 한반도 전통 민요였죠. 당시 북한 관객들이 눈물을 훔쳤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북한 관객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뭉클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난 주말에요. 평양의 아리랑이 떠오르는 일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쿠바 이 두 나라가 지난해 12월에 56년 만에 외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미네소타주 관현악단이 쿠바에서 감동적인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이 관현악단이 쿠바에서 연주했던 일이 1930년도라고 하는데요. 85년 만에 쿠바를 다시 찾은 거죠. 당일 2천여 관중이 아바나의 국립극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표는 일찌감치 동이 났고요. 극장 앞에는 관중과 함께 간식을 파는 상인들까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죠. 공연은 어땠을까요? 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85년 전에 연주했던 곡이 그대로 재현됐기 때문인데요. 쿠바 출신의 피아니스트의 연주, 또 현지 합창단이 함께 노래 불러서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은 5분이 넘게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질렀는데요. 이번 주에 이 두 나라가 대사관을 여는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음악회 시기가 적절했다는 평가인데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음악이라는 매체는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다면서 감동의 여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간 기획물 L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1도의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나기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그치겠고요. 북부지방은 밤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8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요. 기온 1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이주 가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2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 역시 흐리겠습니다. 기온 13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에 군사 장비 사용의 규제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은 당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이었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찰의 군사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미 동부 뉴저지주의 캠든실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캠든실에 방문하기 앞서서 116쪽짜리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보고서의 핵심은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군사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데는요, 이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과잉 진압이 한 원인으로
원인으로 작용했겠죠?
그렇습니다. 경찰 등 법 집행당국의 군사장비 사용 논란은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이 비무장 상태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에 가열됐는데요. 당시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했었죠.
네.
이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퍼거슨시에서 폭력 시위가 끊이질 않게 되니까 안전 유지를 이유로 군용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경찰과 흑인 등 소수인종 간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올해 1월에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즉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법 집행당국과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법 집행당국이 준수해야 할 수십 개의 권고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장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경찰들에게 지역사회의 전사가 아니라 수호자라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면서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간 합법적인 관계와 상호 신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경찰이 군사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요. 연방정부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인 연방경찰도 있지만 각 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경찰 그리고 각 군을 돌아보는 카운티경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경찰이 연방정부 재정으로 구입한 군용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방재정으로 구입해오던 장비들, 그러니까 장갑차나 50발 이상의 탄창, 유탄 발사기, 총검, 군복 등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선 원래부터 이렇게 지역 경찰이 군사 장비를 사용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었죠. 뉴욕에 있는 이 세계 무역센터가 격추된 지난 2001년 9.11 사건 이후 연방정부는 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지원 아래 경찰의 자동화기, 장갑차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또 일부는 국방부로부터 공세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발족한 이 군사장비 대책위원회는 퍼거슨시의 시위 사태가 이 경찰의 군대화가 어떻게 공포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 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군사장비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기 위해 1억 6,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행정부는 또 지역 경찰관들이 몸에 부착하는 이 보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뉴저지주 캠든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캠든은 범죄율이 높은 저소득층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역 주민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데 우선을 두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들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 하버드대학은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수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대학이 최근 소송을 당했네요.
네. 자, 미국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교실에서도 백인, 흑인, 아시아계, 중남미계 등 이 중남미계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요.
네.
자, 그런데 똑같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유독 좋은 성적을 내는 인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시아계 학생들 아닌가요?
네. 네.
한국과 중국, 인도 이렇게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에서 온 부모들 탓에 이들 나라 출신 학생들이 또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도 많이 간다고 알려졌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워진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네.
자, 오늘 소개할 소송이 바로 이런 억울한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자, 미국 내 아시아계 단체들이 하버드대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대학 입학 기준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학에는 소수계 우대 정책 또는 인종별 할당제라는 게 있는데요. 입학 인원 중에서 소수계를 어느 정도 비율로 무조건 뽑도록 한다거나
네.
아니면 소수계 지원자에게는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더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수계인 아시아계의 경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많은데 뽑는 숫자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성적이 낮은 인종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바로 이런 인종별 할당제를 운영해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지원자가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64개 단체 연합은 많은 연구를 보면 하버드대가 매우 주관적인 대학 입학 종합평가 과정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차별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네.
연방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자, 이들 단체는 또 연방정부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요. 하버드대학 측에는 아시아계 지원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하버드대학 측은 하버드대 입학 정책이 전적으로 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로버트 율리아노 하버드대학 법률 고문은 하버드대는 성적 외에도 과외활동과 지도자 자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종합적인 선발 과정 내에서 그리고 수업의 다양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선발해온 오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0년 전까지는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이 18%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21%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아시아계 지원자가 많아졌으니까 아시아계 신입생의 비율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중국계 미국인 위쿵 자우 씨는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줄 모르고 충분한 창의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오랜 편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창업시장의 절반을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고 아시아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창의성을 갖추고 위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 또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춘 좋은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송의 경우 64개 단체가 연합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요. 사실 하버드대학의 입학과 관련해서 몇 차례 소송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6개월 전에는 공정한 입학 사정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하버드대는 특정한 인종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종별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내년에 열릴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후보에 관한 뉴스나 대선을 점쳐보는 각종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기 대통령 당선하고 연관이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네요.
네, 자 우선 미국의 유명 정치 가문인 부시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주당 측 후보에 맞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부통령이었던 엘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네, 하지만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는 고어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부시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는 졌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면서 대통령이 당선됐죠. 자, 그렇다면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 잽 부시 후보는 과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글쎄요. 앞서 설명한 할아버지 부시 또 아버지 부시의 예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지지도가 낮을수록 승산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바로 이런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담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정치센터의 앨런 엠브라우위치 씨가 발표한 내용, 연구 내용인데요. 자, 역사적으로 퇴진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같은 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클린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엠브라 모이츠 씨는 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10%라고 보면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에 1.8%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라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고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라고 해도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49%의 득표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는 말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그 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도 되니까요. 어쩌면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연방 상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해 있었던 중간선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4%였지만 선거 결과 민주당이 참패하고 말았으니까요.
네.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준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니까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렇겠지요. 자, 하지만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국내 경기 등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내년 이맘때 대선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윤곽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미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요. 바로 affirmative action입니다.
네, 소수계 우대 정책이란 거죠?
맞습니다. 이 영어 affirmative라고 하면 동의하다, 긍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action은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시행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바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은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집단에 돌아가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미국 내 조직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 정책은 주로 일자리나 교육 분야에서 시행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수계가 직장을 얻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걸 제도적으로 돕는 걸 뜻합니다.
네, 돕는다면은 특혜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가령 뽑는 인원 중에서 소수계를 어느 정도 비율로 무조건 뽑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 소수계 지원자에게는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더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게 모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수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뜻하는 건가요?
네. 한 사회에서 소수계라면 원래 집단에서 차지하는 머릿수가 적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말하죠.
네.
미국 사회를 예를 들면은 흑인이나 중남미계 여성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원래 염두에 뒀던 집단은 바로 흑인들입니다.
네. 요즘엔 흑인들의 지위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한 50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 단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60년대 들어서 이 흑인들의 권리를 찾자는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은 바로 60년대 민권운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ffirmative action은 60년대 정식으로 나온 제도군요.
맞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이란 말이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썼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 직원을 뽑거나 뽑은 직원들을 다룰 때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긍정하는, 인정하는 행동, 즉 affirmative action을 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 정부 계약업자들이 직원을 뽑을 때 이 소수계 숫자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이 행정명령이 나오자 이어서 미국 내 각 대학도 신입생을 뽑을 때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앞다퉈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 계약을 따낸 업자에게 소수계 직원을 더 뽑으라고 요구했던 규정인데 이 규정이 대학교 신입생을 뽑는데도 점차 적용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신입생을 받을 때요.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소수계 신입생의 합격을 독려합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부터 지금까지 이 흑인과 중남미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률이 꾸준하게 늘었는데요. 지난 2011년 통계를 보면요. 백인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69%가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갔는데요. 이 비율이 흑인은 65% 그리고 중남미계가 63%였습니다. 참고로 이 affirmative action이 시작됐던 지난 1965년에는 대학생 가운데 5%, 또 법과 대학원 학생 가운데 1%, 그리고 유과 대학원 학생 가운데는 고작 2%만 흑인 학생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소수계 우대 정책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흑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이 점점 더 논란이 되는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의 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주로 대학생 선발 과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요. 이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이 이 법정 소송이나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소수계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네, 뭐 이런저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차별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으로 이제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차별받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가령 이 점수가 같은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점수를 더 받는 흑인 학생이 유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점수가 높은 한 백인 학생이 자신보다는 점수가 떨어지지만 affirmative action의 혜택을 받은 흑인 학생이 밀려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백인이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공부를 잘하는 동양계 학생들도 이 소수계 우대 정책 탓에 대학 입학 과정에서 흑인이나 중남미계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키자는 진영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됐던 차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소수계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낙태나 총기 소유 같이 미국 안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쟁점들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소수계 우대 정책도 몇 번 대법원에서 논의됐죠?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1978년에 나온 판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의과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인종별로 쿼터, 그러니까 할당량을 정해놓은 것이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중요한 재판이 2003년 미시간 법과대학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이 찬성 5대 반대 4로 대학 당국이 인종을 학생 선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2008년에 나왔었는데요. 이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이었는데 당시 이 여학생은 자신이 백인이라 역차별을 받아서 탈락했고 이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먼저 연방항소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어서 이 사안을 심의한 연방대법원도 2003년에 찬성 7 반대 하나로 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이 사건을 연방 항소법원에 되돌려 보내고 텍사스 대학이 이런 원칙을 따랐는지 따져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IBC 아메리카로 이어가도록 하죠. The Lumineers가 부릅니다. 호헤이 골라봤습니다.
호! I've been trying to do it right. Hey! I've been living a lonely life. Ho! I've been sleeping here instead. Hey! I've been sleeping in my bed. Ha! Sleeping in my bed. Hey! Ha! Ha! So show me family. Hey! All the blood that I will bleed. Ha! I don't know where I belong. Hey! I don't know where I went wrong. Ha! But I can write a song.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K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용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사건인지 들어보시죠.
K is for Kennedy Nixon debate.
네,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라고 하면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회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들 간에 처음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였습니다. 네. 미국 선거운동 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맙소사 닉슨 얼굴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죠? 마치 방부 처리한 시체 같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1960년 9월 26일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고 있던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비친 닉슨 후보의 얼굴이 그만큼 엉망으로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는 닉슨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역사학과 윌리엄 로로버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He probably lost the debate before he ever said a word.
아마 그날 닉슨은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케네디에게 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화면에 비치는 모습만으로 말이죠. 어리석게도 닉슨은 토론회에 회색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무대 배경이랑 같은 색이어서 배경색에 묻혀버렸죠. 당시엔 모두 흑백 텔레비전이었거든요. 반면에 케네디는 짙은 청색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검은색 양복처럼 화면에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토론회가 반 정도 진행됐을 때 닉슨 얼굴 화장이 녹아내리면서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령처럼 나왔죠.
사실 닉슨은 이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39도까지 올라가는 열에 시달렸는데 시카고에서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요. 해열제와 감기약까지 복용하면서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닉슨은 아마 마음속으로 토론회를 취소했으면 하고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면서 우주전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바로 아래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정권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흑백 인종 문제로 어지러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이끌어갈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토론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 debate idea had been kicking around for several years.
1950년대 들어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후보 토론을 중계하자는 얘기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1959년에 이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텔레비전 토론회를 여는데 찬성하게 되죠. 텔레비전 광고비가 올라가면서 선거운동 비용이 크게 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토론회가 무료로 소속당 후보를 홍보할 기회라고 본 거죠. 하지만 먼저 연방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당시 연방법 아래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뿐만이 아니고요. 군소 후보들이 다 토론회에 나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닉슨과 케네디만 나갈 수 있게 법을 바꿔서 토론회를 연 겁니다.
사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던 닉슨을 말렸다고 합니다. 별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토론회에 나가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He said, "You're the vice president. Everyone knows you."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닉슨에게 당신은 현직 부통령이고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이 누군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치면서 충분히 노출됐고 미국 전 지역을 누비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들 닉슨을 잘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케네디 상원 의원은 매사추세츠 사람들을 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케네디와 같이 토론회에 나가면 케네디를 닉슨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셈이 될 테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자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연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텔레비전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드러났습니다. 1960년 9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첫 텔레비전 토론회는 오히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I think it will depend in great measure upon what we do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this nation cannot stand still.
케네디는 닉슨에 비해서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케네디 후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케네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말한 반면에 닉슨은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쳐다보는 등 주위가 산만한 모습을 보였고요. 감기약 때문인지 땀을 흘리면서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케네디가 더 성숙한 정치인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겁니다. 다시 역사학자 윌리엄 로로버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What the pollsters say happened. is that it didn't change any votes.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당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바뀌진 않았다고 합니다. 토론회 전에 닉슨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던 사람은 그대로 닉슨에게 투표했고요. 케네디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사람은 케네디에게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와서 케네디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가 지지 후보를 바꾸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케네디 표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1960년 선거는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회가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토론회가 없었다면 케네디는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겁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1960년에 열린 텔레비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미국 선거운동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뒤로 모든 정치인이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건데요. 하지만 1960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텔레비전 토론회가 매번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서 또는 후보가 3명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1976년에 가서 다시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다고 윌리엄 로로버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in 76 what happens is that Ford is behind.
1976년에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론회가 도움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토론회에 응했는데 하지만 포드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1980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카터 대통령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지지를 빼앗기자 보좌관들이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열지 않으면 패하고 말 거라고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토론회에 나갔는데 오히려 레이건 후보가 더 잘했죠. 결국 큰 표차로 레이건이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가 계속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주최했지만 지금은 대통령 토론위원회 CPD란 기관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보들이 토론회를 거부하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텔레비전 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제도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벌인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당시 선거에 나왔던 대통령 후보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자리에 올랐네요.
네, 닉슨은 1968년 선거에 다시 나가서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이뤘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좋은 식으로든 나쁜 식으로든 미국 역사에 오래 기억될 대통령들인데요. 여기서 잠시 케네디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의 업적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케네디 대통령은 가장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취임한 뒤 3년 만에 암살됐기 때문에 많은 걸 이루지 못했지만 미국인들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콜맨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먼저 케네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희망적인 분위기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순교자처럼 됐고요. 그러면서 인기가 더 올라갔습니다. 미국인들은 케네디 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일, 인간이 달위를 걷게 하겠다는 약속,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난 유일한 대통령인데요.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에서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사임한 겁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요. 냉전 시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등 외교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밀러 연구센터 연구원인 역사학자 켄 휴스 씨의 말입니다.
1949년에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취임한 첫 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련과 중국 공산정부가 큰 긴장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닉슨은 그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마오쩌둥과 저원라이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중국의 반응을 떠보죠. 그리고 1971년에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고요.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벌인 텔레비전 토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é.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라티샤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티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é.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노래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죠. 필립 필립스의 노래 Unpack Your Heart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eet me where the sunlight is. Meet me where the truth never bends. Bring all that you're scared to defend and lay it down when you walk through my door. Throw all of it out on the floor. Your sorrow, your beauty, your war. I want it all. I want it all. Bring your
your silence and unpack your heart. Show me something the rest never see.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공동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북한에서 탈출한 조세 킴, 제이조, 그리고 김혜숙 씨 등 이렇게 3명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북한의 굶주림 실태와 투옥 생활, 고문 행위, 위험한 탈출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조세 김 씨는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북한의 대기근 시절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김 씨는 그의 나이 12살 때 아버지가 굶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누이마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그가 16살이 됐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누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홀로 북한에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2008년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마침내 북한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금은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의 누이를 찾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이 조 씨 역시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자기 가족의 절반을 잃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벌어진 일을 봤다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식량을 얻기 위해 중국을 자주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 보안 관리들에게 적발됐고 당시 자신의 어머니는 임신 3개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몇 달 뒤 풀려났을 때는 다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가 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아버지는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거듭되는 굶주림과 고문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씨는 나중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혀 총살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숙 씨는 28년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지난 2008년에 북한에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음식과 맞바꾸기 위해 자기 자녀들을 살해하도록 강요받는 어머니를 보기도 했으며 수없이 많은 비인도적 행위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당하는 고문 실태를 조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들을 듣는 데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북한 정권에 더 이상 자국민들에게 기본권과 존엄을 박탈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그러면서 테러를 자행하고 강제로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가해자들은 마침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보스턴과 워싱턴으로 가는 암트랙 열차 북동부 노선이 18일 사고 발생 근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첫 남행 열차는 새벽 5시 30분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첫 북행 열차는 예정 시간보다 14분 늦은 오전 6시 7분에 사고 부근인 필라델피아역에서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역에는 마이클 루터 필라델피아 시장이 나와 승객들을 배웅하며 열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암트랙 측은 앞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북동부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사고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고려대학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사이버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날 사이버 공간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터넷과 사이버 안보 문제는 미한 양국 정상들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에 이어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을 언급하며 이런 사이버 범죄나 공격에 대해 여러 형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 앞서 이날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선 경찰에 군사용 장비들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군사장비 사용 논란은 지난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가열됐습니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가 더 이상 경찰의 장갑차나 50발 이상의 탄창, 유탄 발사기, 총검, 군복 등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을 급습해 기지 열 곳을 파괴하고 여러 명의 반군을 사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주말 북동부 삼비사 숲에서 이뤄졌고 보코하람 퇴치 작전의 일환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군 대변인은 VOA에 삼비사 숲에서 가장 큰 보코하람 근거지인 두레 기지 또한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정부군 병사 한 명이 지뢰 공격으로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보코하람 측 사망자 수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정부군이 밝혔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이웃 국가인 카메룬과 차드, 니제르 등은 보코하람 반군 소탕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는 18일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가 앞서 수니파 무장 반군 ISIL이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선언한 이라크 도시 라마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뒤 이곳의 외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기 동원 부대라는 이름의 해당 민병대는 안바르의 주도인 라마디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보 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 국채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채권시장에서 18일 2년 만기 그리스 국채이자율은 23.5%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리스 주식시장은 불안 심리가 반영돼 2%가량 폭락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